3의 뉴스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개회식 연출 담당자가 해임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오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개폐회식 연출 담당자 고바야시 겐타로 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바야시 씨는 지난 1990년대 제작된 꽁트에서 유대인 대량학살 놀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꽁트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확산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많은 관계자들에게 폐와 걱정을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대계 국제인권단체인 사이먼 비젠털 센터는 성명을 통해 이 인물이 도쿄올림픽에 관여하는 것은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어제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일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조기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한 셔먼 부장관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한국과 대북정책 관련한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면담에선 미한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 재개와 미한 동맹의 포괄적 강화, 발전을 위한 후속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방문에 앞서 셔먼 부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간 각급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일본과 한국, 몽골 등 아시아 3개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은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동남아시아 순방에 앞서 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주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중국과 관련해 공정하고 개방된 포용적 질서와 공정한 가치에 대해 언급한 뒤에 어느 나라도 이 규칙을 지배하거나 내던져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행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며 남중국해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근거 없는 중국의 주장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하는 형태의 공격과 강압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최신화하고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동부 지역의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보도에서 서부 지역 산불 연기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욕 등 동부 연안까지 날아와 대기 오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뉴욕시의 전날 대기질 지수가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157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00까지가 보통 수준이고 150 이상부터 건강에 해로운 수준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신문은 최근 뉴욕 등지의 대기질이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페루의 리마, 인도의 콜카타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2개 주에서 70여 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4,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가 자이로 보호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채널에 영상들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보호소나루 대통령의 채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켜서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매우 신중한 검토를 거쳤으며 보호소나루 대통령의 지위나 정치적 이념 등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리아 치료제나 구충제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데 맞거나 효과적이라는 내용 또는 마스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주장 등을 담은 내용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소나루 대통령은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주장과 백신에 대한 의심, 마스크 착용 반대 등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보호소나루 대통령이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의 지침에 반대하는 내용을 발표해 사용 수칙을 어겼다면서 동영상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전해드렸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빨리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적대적인 두 나라 관계 속에서도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고 북한은 그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미 의회에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감사하면서도 상봉이 이루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낮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6도, 낮 최고 27도에서 3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 즉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빨리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셔먼 부장관에게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조기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한국과 대북정책 관련한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당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약속을 환기하며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셔먼 부장관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셔먼 부장관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귀환을 강조했는데 블링컨 장관과 셔먼 부장관 두 분의 탁월한 외교관으로 짜여진 국무부 진용을 보면 외교관의 귀환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셔먼 부장관은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 제2의 고향이 온 느낌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파트너이자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라고 화답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별도 면담에서 미한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 재개와 미한 동맹의 포괄적 강화, 발전을 위한 후속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청와대 예방에 앞서 외교부 청사를 찾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미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반도 문제, 영내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오늘 접견에서 정의용 장관과 셔먼 부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확인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간 각급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등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는 차원에서 방한했다며 앞으로 양국 동맹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미한동맹과 북핵 문제에 정통한 셔먼 부장관의 취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하면서 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오후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선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고 셔먼 부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통일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 장관 접견에 앞서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최근 북한 정세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셔먼 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미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자력갱생하겠다고 하면서 외부 교류를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선 한미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봤자 이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 간의 공조 강화라는 일반적인 원칙론만을 이야기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결과 기존의 내용에서 한 발짝 더 나가거나 또는 후퇴하는 새로운 발언은 없었다고 봐요.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동북아 순방차 한국에 머물고 있는 셔먼 부장관은 23일엔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미한 전략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셔먼 부장관의 이번 순방 가운데 25일 시작되는 중국 방문 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과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두 나라는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협력 공간으로 여기고 있는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달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한 연합훈련을 즈음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홍규 소장입니다.
북한이 하반기 때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난국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거는 미국이나 중국 모두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중국 측에서는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의 그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의 어떤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 같고요.
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방법론에선 양국이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방법론의 차이가 큰 만큼 셔먼 부장관의 이번 방중에서 미중 양측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구라는 대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대화에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중국은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중단해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한미는 8월에 연합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게 부과하고 있는 제재의 일부 해제 또는 면제가 우선 돼야 된다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죠. 거기에 반해서 또 미국도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 우선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접근 방식에서 굉장히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또한 확인이 되는 것이죠.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한권 교수는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미중 간 신경전을 예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안정을 우선시하는 중국이 국제사회 제재와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전략적 오판을 하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에 관한 유연한 적용을 미국 측에 촉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적대적인 두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고 북한은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국면 속에서도 북한 문제는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했습니다.
What I would say broadly now is that, as I've already alluded to, this is a relationship for us that is predicated principally on
레드 프라이스
competition.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웬디 셔먼 부장관이 중국 방문 중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폭넓게 말하자면 이전에 이미 언급했듯 이것 미중 관계는 주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고 적대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 관계에는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되는 요소도 있을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일치할 경우 우리는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기후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양국 협력의 사례로 제시하면서 북한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also talked about that in the context of the DPRK. It is in no one's interest for the
북한이
DPRK
영내와
to
잠재적으로는 그 이상의 지역에서 위협이 되거나 북한에서 재앙적 인도주의 상황이 잠재적으로 펼쳐지는 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따라서 북한에 관한 한 미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일치된 이해관계가 있고 양측은 이를 모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만났을 때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Secretary Blinken, the last time he spoke with Director Yang, spent much of that conversation speaking to
프라이스 대변인은 당시 만남에서 블링컨 장관이 최근 마무리된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미국은 중국이 영향력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 정권과 관계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21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웬디 셔먼 부장관이 2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일본과 한국, 몽골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셔먼 부장관은 중국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장관과 왕이 부장의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북한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이번 방문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만큼 양국은 서로의 이해가 일치되는 분야를 탐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는 질문에 3자 회담의 목적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3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자 관계가 이런 도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이 관계는 지난 수년간 우리가 강화하고 보강하기를 추구해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한일 3자 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과 여성 권익을 옹호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영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질서에 기초한 법과 질서를 강화하는 우리의 공동안보와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25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북한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바이든 정부의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현재 미국에 협조할 동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오는 25일 중국을 방문하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 접근법에서 중국 측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셔먼 부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1일 VOA에 미국과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s an overlap, and I think in substance, the principal overlap seems to be that both sides see denuclearization as a long-term
아이론 전 특보는 중국과 미국 모두 비핵화가 장기 목표라고 생각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용적 조치들로 시작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중국도 점진적 접근법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양측의 대북 협상 접근법이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쌍계병진과 쌍중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계병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는 것을 말하고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모두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USIP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에 미국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중국의 쌍계병진과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US approach, the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 should align pretty well with China's support for parallel track process.
엄 연구원은 미국이 단계적 절차를 통해 비핵화와 신뢰 구축에 집중하는 잠정 합의에 이르는 방안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엄 연구원은 그러나 쌍중단은 더 어려운 문제라며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의 군사훈련이 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21일 VOA에 중국과 미국은 미북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절차에서 연계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진전을 내기 위한 좋은 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t sounds to me as though
Both the Chinese and the United States see a connection between the process of normalization and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현재 중국은 한반도 상황의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tatus quo for China right now is, I think, an acceptable one. And that status quo is North Korea is and is going to remain a nuclear-armed country.
중국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실험하지 않고 대규모 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북한이 핵무장국으로 남는 것을 의미한다고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해 미국에 협조할 동기가 없고 특히 미중 관계가 지독하게 나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계속 미국을 자극하고 안보 부담이 되는 상황을 중국 지도부는 긍정적으로 여길 것이라고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중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nly if the Chinese think it's in their interest. I mean, the U.S. and China are not going to do any favors for each other. So both countries will act.
중국은 자국의 이해에 부합할 때만 미국에 협력할 것이며 미국이나 중국 모두 서로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이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될 때 미국의 안보 동맹 체계도 종료되길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없애는 동시에 미한 안보 동맹도 종식시키려는 협상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제재 완화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가역 조항 반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역 조항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28항 북한의 행동에 따라 관련 조치들은 강화, 수정, 중단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중국은 여기에서 제재 중단과 해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에 유연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ignaled that in exchange for practical limits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 Biden administration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한을 받아들이면 일부 압박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도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진전에 대응해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며 트럼프 정부나 오바마 정부 때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key stumbling block has been North Korea's unwillingness to take the substantia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that
프랭크 엄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와 이행에 있어 적합한 공식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일부 제재 완화를 고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일방적인 제재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미국 하원에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돕는 법안과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상봉이 실제 이루어지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미국과의 대화도 꺼리고 있는 북한의 미온적 태도를 주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의 이차희 대표는 21일 후유회 전화통화에서 미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 통과는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리 우리한테는 그래도 상당히 고마운 비리입니다. 사문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대통령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상원에서 통과되면 이게 굉장한 프레셔를 줄 겁니다. 정부에.
그러나 미국 내 이산가족들은 상원에서도 하원과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의결되더라도 과연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할 수 있을지 여전히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정적인 롤은 역시 미국 정부 정책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걸 결정하고 행동을 옮겨내면 되죠.
이차이 대표는 과거 조지 W.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의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상봉이 성사된 적은 없었다며 의회 차원의 노력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해 또다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있다고 이차이 대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국무부는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하원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 발의를 주도한 그레이스맹 의원실과 접촉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This is just heart-wrenching knowing that people have been not only separated, but don't even know the fate of their loved ones. So what I can.
블링컨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운명도 알지 못한다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 정부와 의회, 적십자, 한인 이산가족 단체들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서 2012년 로버트 킹 당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와 미 적십자가 적극 나서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상봉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의회 차원에선 일리노이주 출신 마크 커크 당시 공화당 상원 의원이 관련 결의를 주도하고 국무부에 공개 서한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의회는 물론 행정부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인 2018년 10월에서 11월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미국 내 한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논의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건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가 주된 이유라는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21일 VOA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미국에 대해 매우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interested in doing that. They're taking a very tough line vis-à-vis the United States.
킹 전 특사는 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황이 꽤 좋았을 때조차도 북한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할 의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하원의 법안이 촉구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일들도 포함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킹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The South Koreans are under a great deal of pressure to bring these meetings together, and including.
킹 전 특사는 한국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고 있는데 남북 상봉에 미국 내 한인들을 포함시키는 건 남북 상봉의 기회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매우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되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맡고 있는 북한이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ven having a special envoy and having the administration make the commitment that it's made that they're anxious to have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킹 전 특사는 제안했습니다.
I think the argument can be made to the North that this is a way of wa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미국은 북한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은 두 나라 관계를 온화하게 할 수 있는 한 방법이며 이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뒤 다른 부분에서도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 제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킹 전 특사는 적어도 북한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 미국 외교관들과 얘기할 의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미국과의 대화를 꺼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개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20일 영국 의회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발표한 북한인권 침해 보고서와 관련 화상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President Moon Jae-in has taken a very different approach.
문재인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 인권에 대해 매우 다른 접근법을 취했으며 이것은 CY 보고서나 지금의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보고서에 항상 호의적이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보고서에 기고한 글에서 CY 보고서와 북한 인권에 대한 조치 달성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변화라며 UN CY 보고서의 이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CY 보고서가 조명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대응 후속 조치의 명백한 실패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한국 정부가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두 차례 동참하지 않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을 통한 정보 살포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CY 조사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우려에 대한 한국의 장기적 전략에 대해 소통의 장을 여는 게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영국 의회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턴 상원 의원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한국과 미국, 즉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의제를 추진하다 인권 의제를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강한 우려를 제기했던 알턴 의원은 냉전의 교훈은 둘 다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인권에 침묵하고 남북 교류와 비핵화에 집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이 모든 인권을 보장받도록 유엔 또는 다른 국가들, 특히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전날 보고서 권고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대북관사는 한국에서 화토론에서 문재인 통치의 미국 지사관제 북한 국무원장을 공모하고 계속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내면서 한국의 인권 운동가들이 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also in South Korea, it is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 때문에 한국에선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해 어떤 회의나 이를 전달하려는 모임을 개최하기조차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런 우려와 비판이 최근 들어 인권단체와 활동가들 뿐 아니라 전현직 유엔과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주목됩니다.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B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한국 정부의 해명에 관해서도 최근 RFA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듭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일하며 유럽 의회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협의하는 티모시 조 사무관은 22일 VOA에 대북전단 금지법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한국 정부가 계속 불참하는 데 대해서 유럽에서도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인권을 수호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옳지 않은 방향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계속 전달되는 국제사회의 서한으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 300여 개 단체를 대변하는 67개 비정부기구들과 퀸타나 보고관 등 국제인사들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환을 보내 한국 정부의 침묵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더 부추긴다면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개선을 촉구했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북한 반인도 철폐 국제연대, 휴먼 라이츠 워치,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 수십 명의 서명이 담긴 서한이 최근까지도 청와대와 한국 외교부에 계속 전달됐고 별도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의 혐의 서한과 우려 서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분야에서 40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로 최근 북한의 인권과 유엔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한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20일 VOA에 국제 인권 옹호자들이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at's really shocking. Human rights advocates did not expect that South Korea would go that far.
인권 옹호자들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남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데까지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국제 인권 원칙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역사적 교훈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hat empirically you make progress.
국제사회의 경험은 인권 문제를 관여 의제에 포함할 때 경험적으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내 진보주의자들의 대북 정치적 노선과 접근은 유효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도 맞지 않고 틀리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 원칙에 부합하고 대북 인권 정책 역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하고 인권 상황도 더 악화된 북한의 현실을 볼 때 한국 정부의 논리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하며 유엔 COI 보고서 이행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러시아에 대한 미 국방부의 전방위 억제 전략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는 북한 등 다른 위협에 모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신미국 안보센터 CNAS는 20일 중국,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 국방부의 접근법이 적성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무력 침공 격퇴에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위험도 높은 작업, 미래 전략과 국방부의 전력 선택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는 2018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안보 전략 보고서 NDS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 역시 지난 3월 발표한 잠정 국가 안보 지침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최우선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타이완 무력 침공, 러시아의 발트해 연안 국가 침공 등의 가정적 상황을 토대로 한 모의 도상 훈련 TTX를 진행한 결과 향후 국방부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억제력 구사 전략으로 두 나라와의 단일전에 대비한 군 현대화와 구조 개편 단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같이 유사시 승리할 수 있는 미래 역량 투자에 집중할 경우 차순위 적성국들의 위협에 대한 안보 공백의 위험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두 나라와 매일 재래식 억제력 측면과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사이버, 우주 등의 회색지대 영역에서 경쟁하는 방안입니다. 이 전략을 취할 경우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전력을 집중 배치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해군과 공군의 현대화에 재원을 집중하고 육군은 빠른 역내 전개를 위한 경량화 정책을 취하는 대신 기존 지상군이 유지해온 중무장 역량은 동맹과 우방군의 공조를 통해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상황을 거론하며 이 전략을 취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초기 침공을 막을 수 없고 타이완 점령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 중국 본토를 겨냥한 보복타격, 해상봉쇄 등 사후 징벌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가 도출한 마지막 전략은 전 영역에 걸친 경쟁 전략으로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은 현재의 경쟁과 미래의 역량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전략으로 중국, 러시아 등의 거대 패권 국가와의 전 세계에 걸친 경쟁을 벌이면서도 다른 차순위 위협에 대해서도 충분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세 번째 전략은 중국, 러시아와의 단일전에 대비하는 전략과 매일 경쟁하는 전략 등 두 개의 전략 사이에서 절충한 선택지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예산안 세부 항목에도 이 같은 셈법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7,15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으로 최우선 순위 위협과 차순위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 번째 전략을 실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중국, 러시아와 회색지대에서 매일 경쟁하는 전략적 목표뿐 아니라 이웃국과 침공 시 격퇴할 수 있는 미래 역량 투자 달성에도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북한이나 이란 등 다른 역내 위협에 따른 변수는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공동 작성자인 베카 웨이저 연구원은 21일 VOA와 주고받은 서면 질의 답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등의 위협을 경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미국의 위협 우선순위는 중국의 도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는 최우선 위협인 중국에 초점을 둬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등 다른 위협에 모두 대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웨이저 연구원은 향후 국방부가 보고서가 제시한 세 번째 전략을 취할 경우 주한미군 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의에 평시 상황에서 미군 배치는 단기간에 변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웨이저 연구원은 당장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배치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중국이 제1회 추격하는 도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은 향후 역내 동맹, 우방과 양자 또는 다자적으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 문제를 맡았던 주요 인사들도 최근 대부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나 대형 컨설팅 업체에 합류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최근 성명을 통해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재단의 중국 프로그램을 이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포틴저 전 부보좌관도 이 재단의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 인사계열에 합류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현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군사정치력센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에는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활동한 후안자라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 부보좌관 등 공화당 행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자라테 전 부보좌관은 부시 행정부 시절 신설된 재무부 테러 금융 담당 차관보 등을 지내며 2005년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한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지난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 직후 사임한 고위 참모들 중 한 명입니다. 포틴저 전 부보좌관과 함께 활동했던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은 현재 대형 로펌 커틀랜드 앤 앨리스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보수 성향의 정치인 지원을 목표로 한 고액 후원단체인 슈퍼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포진한 워싱턴의 또 다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최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펜스 전 부통령의 합류 소식을 알리며 그가 재단과 함께 미래 보수 운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도 지난 3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최고 연구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도 선임연구원으로 허드슨 연구소에 최근 합류했고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이 연구소에서도 일본 석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댄코츠 전 국가정보국장은 국제 컨설팅 업체 킹앤스펠딩의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대형 방산업체 제너럴 다이나믹스 임원진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지난 1월 사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대사는 최근 워싱턴의 한미연구소 최고연구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전직 관리들이 정부를 떠나 주요 싱크탱크나 대형 컨설팅 업체 등에 합류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이후 다시 정권이 바뀌면 정부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도 대부분 싱크탱크나 컨설팅 업체 등에서 활동하다 돌아온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신 전직 관리들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모두 대형 국제 컨설팅 업체 웨스트엑스에서 활동하다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 합류 전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 아시아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회장과 신미국안보센터 최고 경영자로도 활동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일에 앞장섰던 한국계 해나 김 씨가 미국 보건후생부 부차관보로 임명됐습니다. 해나 김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단체를 이끌었던 한국계 여성 해나 김 씨가 미 연방 보건후생부 부차관보로 발탁됐습니다. 19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 부차관보는 보건후생부 보건서비스 분야의 공보 담당 부차관보로서 미국 보건의료연구소 소비자정보보험감독센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보건자원서비스부 등 산하기관의 공보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해나 김 부차관보는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미국인의 삶을 개선한다는 비전을 가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자신의 임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m a very honored because President Biden has a vision for a country that to improve the lives of all Americans.
또 자신의 이번 발탁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배경과 상관없이 큰 역할을 맡고 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38세인 김 부차관보는 서울에서 태어나 6세 때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이민 온 한국계 1.5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초중고교를 마친 뒤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 담당 공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0년에서 2016년에는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이었던 찰스 랭겔 전 하원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김 부차관보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젊은 한인들을 모아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딴 리멤버 727을 만들어 한국전 희생자 추모와 평화기원 문화제 등을 매년 개최해왔습니다. 또 2009년에는 미 연방정부의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 제정을 위한 청원에 앞장섰으며 그 인연으로 랭겔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세계 20여 개국과 미 전역을 돌며 한국전 참전용사를 만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해나 김 씨는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캐나다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총 26개국을 방문해 참전용사 200여 명을 만났고 이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모아 한국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워싱턴 DC 한국전쟁기념공원 추모의 벽 착공식에서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리멤버 727은 현재 추모의 벽 건설을 위한 기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해나 김 부차관보는 VOA에 이 같은 활동은 더 큰 맥락에서 미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억하는 일은 자신이 평생 헌신할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한국 유일의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인 최현미 선수를 미국 언론이 집중 조명했습니다. 최 선수는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은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이상 탈북자가 아니다. 출신은 자랑스러운 한국인 세계 챔피언이다. 미국의 AP통신이 지난 19일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유일의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를 소개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통신은 13살에 탈북해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유일한 세계 복싱 챔피언인 최 선수가 슈퍼 페더급에서 통합 타이틀을 획득한 뒤 체급을 올려 세계 최고 여자 복서 가운데 한 명인 아일랜드 출신 KT 테일러 선수에게 도전하는 야망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최 선수가 한국으로 탈북했을 당시 다른 많은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갖고 있던 자격을 대부분 인정받지 못해 빈곤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북한에서 권투에 재능을 보였던 최 선수가 한국의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탈북 출신 배경에 대한 모욕을 당한 후 다시 권투를 시작했다며 최 선수는 권투가 성공적인 전문 경력을 쌓을 기회를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선수는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그부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북한에 그냥 있지 왜 한국에 있는 내 앞에 나타났느냐고 말한 사건은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 유일의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인 최 씨가 북한 출신을 앞세우는 탈북 복서라는 꼬리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선수는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왔는데 챔피언 타이틀 앞에 늘 탈북자라는 단어가 붙는다며 여기 이 자리까지 오고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최 선수가 2006년 한국 대표팀에 들어갔다가 이후 프로 선수로 전향했고 2008년과 2014년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연달아 석권하고 방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최 선수는 현재 미국 복싱 에이전시 소속으로 더 위대한 복서가 될 수 있는 미국에서 대부분 훈련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90년 평양에서 태어난 최현미 선수는 11살 때인 2001년 김철주 사범대학 총감독에게 발탁돼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최 선수는 2019년 BOA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여자도 권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선했으며 부모의 반대도 오히려 권투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무척 치열했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대 친구들을 전국에서 뽑아요. 10년 동안 키워요. 그 선수들을 한 숙소 안에 놓고 그때부터 10년 동안의 경쟁이 시작돼요. 그렇게 경쟁이 시작되면 거의 친구가 없죠. 합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스파링을 해서 1등부터 20등까지를 정해요. 순위를 정해서 두 번, 세 번 이상 20등을 하면 바로 선수촌에서 아웃이에요.
최 선수는 2014년 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한국 사회에 정착했고 다시 권투를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프로복싱에 데뷔한 최 선수는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세계권투협회 여자 페더급 세계 챔피언 경기에 나갔습니다. 최 선수는 2008년 WBA 여자 페더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고 2013년 체급을 바꿔 슈퍼 페더급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콜롬비아의 칼리스타 실가도 선수와의 경기에서 판정승을 거두면서 미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최 선수는 19전 18승 1무 0패 4번의 KO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 주간 프로그램 등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사상식에서는 뉴스 사용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 건국선조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7월 22일 미국의 비행사 와일리 포스트가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와일리 포스트는 초등학교 6학년도 다 마치지 못했고 교도소 생활을 한 전과자였으며 한쪽 눈이 먼 장애인이었습니다. 1898년 텍사스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와일리 포스트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포스트는 1919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비행기 조종이 아니라 낙하산 쇼를 시작합니다. 포스트는 낙하산을 타지 않을 때는 조종사들로부터 비행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석유 회사에 취업하고 불행히도 그곳에서 사고로 왼쪽 눈을 다쳐 결국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스트는 포기하지 않고 한쪽 눈으로 거리를 판단하는 훈련에 집중, 조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33년 7월 15일 포스트는 뉴욕주 비행장에서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베를린, 모스크바,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7일간의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뉴욕의 플로이드 베넷 비행장에는 5만 명이 넘는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스트는 7월 22일, 7일 18시간 49분의 단독 비행으로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22년 7월 22일 유전학의 아버지 그레고 맨델이 오스트리아의 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연과학에 관심을 보인 맨델은 30대 초반 수도원 생활을 하며 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맨델은 교회 뜰에 있던 완두콩을 이용해 잡종 실험을 합니다. 맨델은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을 중심으로 유전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수학적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865년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성의 법칙을 포함한 맨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하고 모든 생물에는 유전인자가 있으며 유전인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전학의 창시자 그레고 맨델, 그는 현재까지도 생명학의 수수께끼를 푼 열쇠를 최초로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